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유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수를 파악하고 진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성소를 가장 중심에 두었고 레위지파가 가문별로 직임을 받아 사방을 에워싼 다음 열두지파가 각기 지파조상의 출신별로 적절하게 안배되어 또다시 사방을 에워싸서 진영을 완성했습니다. 이어진 5장과 6장은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이 그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부정함과 범죄, 간음의 의혹을 처리하는 절차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진영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소극적 차원의 대응이라면 6장에서 소개되는 나시린의 율법은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심을 추구해 나가는 적극적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을 살펴보면 진영의 정결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최종 판단하는 모든 역할이 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어도 부부의 사생활에도 제사장이 개입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거나 맹세를 하게 하는 등 제사장이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정 기간 자기 인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나시린들도 그 서원을 할 때 혹은 자기 몸을 더럽혀 정결하게 할 때 서원의 기간이 끝나 나시린의 규례에서 노임받을 때 모두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6장 말미에 제사장의 강복 선언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온 회중의 정결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나실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제사장의 통솔을 받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부정기적으로 부름받은 사사들도 나중에 출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정결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표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양자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관계를 주관해 가시며 정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또 우리의 삶의 규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절하고 합당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나시린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지파가 아니면서도 별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레위지파를 군대를 조직할 백성의 수에조차 넣지 않은 것처럼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서원 기간은 평생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으며 서원의 주체가 부모인 사람도 있고 당사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시린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서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을 나시린으로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속하는 인물로는 삼손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실인이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라는 확정적인 언급은 없으나 나시린이 금해야 할 포도 관련 규례가 언급되는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부모가 서원하여 태어났거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특별한 서원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혈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혜도 들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레위 지파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모든 이들 곧 나시린에게 봉사의 기회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서원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신분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신받되었지만 나시린은 서원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일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정한 기간만큼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나시린 제도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대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위해 봉사가 가능한 반면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봉사의 혈통이 아니면 봉사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나시린 서원을 통해 봉사의 기회를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여자라서 안 되는 것 없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제2성전 시대를 살았던 여왕 헬레나라든지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 버니게처럼 여자이면서 왕족인 사람들도 일정 기간 나시린의 기간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시린이 금해야 할 삶의 조건이 바로 아래에 소개됩니다. 조건은 세 가지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조건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조건은 일반 제사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조건이며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친족의 죽음일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제사장 직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정결례를 거친 다음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달랐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금화되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과 필적할 정도로 구별된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은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든 나시린이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죽음은 언제나 있는 일이고 상수인데 너무 무거운 규례이다 싶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이나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했던 나실린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나실린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대제사장과 같았다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나실린으로 자원했다고 하여 설렁설렁 헌신의 모양만 내는 것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실린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선의 헌신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철저하게 처음 서원한 바를 완전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내면과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지, 자원하여 맡은 주님의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셨는지, 일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져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지난 날을 반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루하루를 사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례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유대인의 문화에서 포도와 관련되는 것들은 풍요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가져다 준 평화시대를 묘사하여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진술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도주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 부정적이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독주와 함께 사용되는 문맥에서는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와 함께 언급되는 독주의 히브리어는 시카르인데 맥주를 뜻하는 아카더가 시카루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이 독주를 맥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포도와 관련된 소산이 모두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독주는 맥주가 아닌 오래된 포도주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에 포도주와 독주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포도주와 독주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만들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판 현장 속에서 재판관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과 아울러 바른 판단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왕으로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꼭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술로 인해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황당한 인생 단면을 보여주었던 성경의 몇몇 위인이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평가받았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자식으로부터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통에 두 딸과 급히 도망친 롯은 딸들이 주는 술에 취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롯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술은 의인조차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보다 명시적인 명령이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방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성소에서 봉사할 때 음주를 금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를 어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 일순간도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는 술을 비롯하여 포도가 기반된 모든 음식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초도,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이든 건포도이든 포도 자체를 먹지 말며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소 과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철저하게 나시린을 포도나무 소산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다 더 심층적으로 가나안의 농경문화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여 포도나 올리브, 석류와 같은 과수농사에 최적화된 기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어왔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했을 때에도 그들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들고 왔었습니다. 이처럼 포도가 가나안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물질이 기반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차원을 종합할 때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물질과도 같은 포도를 거부하고 바른 분별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의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살기로 작정한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몸소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의 이러한 삶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소산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땅에서 마땅히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자신의 만족으로 삼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시화하는 눈으로 보여주는 삶이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시린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도전받았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원천과 이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금지된 또 다른 규례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에게 서원하면 시작할 때 몸의 머리와 모든 털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리는 반대였습니다. 서원한 기간 동안 모든 털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이미 용모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나시린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면도했던 남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용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겠지만 주로 머리를 길렀던 여자들은 나시린 기간 동안은 머리를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음으로써 나시린임을 드러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처럼 머리에 인위적으로 아무런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나시린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머리털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는 곧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에게 금지된 세 가지 규례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언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풍요로움도 거부하라. 또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작은 요소까지도 거부하라. 두 번째,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며 심지어 부모 형제의 죽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절대적인 것을 알고 환골탈태한 모습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근거임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일상이 피폐해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결국 나시린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 동안이겠습니까?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날 동안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제의적 정결법으로는 자기 몸을 구별한 날 동안만 지키면 되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우리로서는 남은 인생에서 나시린 규례의 정신을 떠올리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내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규례 중에 포도 관련 규례와 머리를 깎지 않는 규례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는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개역 개정 성경은 그 곁에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곁에서를 앞에서로 번역하고 있지만 의미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의도하지 않게 경험한 경우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직접 만지거나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경우에만 부정하게 되지만 나시리는 머무는 공간 근처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체를 목격한 나시리는 그때로부터 7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보내야 했으며 방금 읽었듯이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두 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으로 가져가 제사장에게 주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은 나시린 규례를 어기게 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셨는지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드린 번제를 받으셨다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 새롭게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머리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리셋되어 처음부터 서원기간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2성전시대에 출정한 아들의 무사 귀환을 두고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여왕 헬레나는 무려 7년이나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7년을 거의 마쳐갈 무렵 사고로 시체를 접하게 되어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하여 7년을 더 나시린으로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를 직역하면 이전의 날들은 없어진 것이다가 됩니다. 이전에 큰 뜻을 품고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곳, 부정한 곳에 있게 된다면 지난 날들은 하나님 앞에 없어진 날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훌륭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면 오늘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현재 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늘 우리를 살펴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한편 나시린이 새롭게 서원한 때는 속죄죄와 번제를 거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배상 차원의 제사였습니다. 사실 나시린 서원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배상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금기를 어긴 사람이 속건제까지 드려야 했던 이유는 서원을 이루는 행위가 서원을 이루는 나시린의 삶이 하나님께 자원했더라도 마땅히 드려야 하는 성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그 부정함을 통해서 그 성물을 받으시지 못할 실질적 손해를 하나님께 입혔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속건제까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1년 된 순양으로 명토 박혀 있었습니다. 속죄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꼭 소와 양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듯이 속죄 제물은 비둘기로도 가능했습니다만 속건 제물은 항상 순양이나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배상 차원의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보려고 본 것도 아니며 단순히 목격한 차원이라 해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시린에게 요구되었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수준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처럼 수준 높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곧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 기한이 끝날 때에도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번제물은 1년 된 순양이었고 속죄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암양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외에도 무교병 한 광주리, 과자, 무교 전병, 소제물, 전제물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고 속죄제는 제사 후 남은 고기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반면 서원으로 인한 화목제물은 제사 후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의미로 드린 화목제물은 드린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양의 화목제물을 다 먹으려면 근처에 사는 친족들 뿐만 아니라 동네와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제물을 나눠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 서약을 지킨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물로 소개되는 양 세 마리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양의 제물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지불하기에는 막대한 양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시린이 속했던 공동체의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난한 나시린을 대신해서 이 모든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로 나시린은 모든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20절 말미에 나오는 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거룩한 영역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나시린 제도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헌신하고자 서원했다면 그 서원은 대단히 무거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꼭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규례가 있었음에도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고 또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이들이 성경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나시린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덕을 선포하는 몸짓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에도 모든 강복선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와 함께 예배 말미에 목사의 강복선언에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강복선언은 동일한 패턴입니다. 주어는 여호와이고 한 절에 한 쌍의 동사가 반복되는데 앞에 동사가 원인, 뒤에 동사가 결과입니다. 각 절에 앞에 나오는 동사 세 개, 곧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세 동사의 시제가 모두 미완료입니다. 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이 이 강복선언이 계속될 것인데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속해서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로 비추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 눈길을 지속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두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성도의 평생에 지속되는 복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의 복은 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히브리어로는 베레크입니다. 이 복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 복, 아쉐레이와는 다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이 신앙인이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 내면의 행복, 평안을 의미한다면 오늘 방금 읽은 복은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풍요롭게 되며 건강하고 장수하며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교우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더러 이런 복을 내려달라고 선포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알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 세속적 욕망과 가치관을 내려놓은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신의 얼굴을 인간에게 비춘다는 표현은 얼굴을 비추는 대상에게 신이 자비나 호의를 베푸는 뜻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얼굴빛을 가리고 숨기는 것은 자비를 거절하시고 분노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복의 최종 결과가 26절에 나오는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물리적인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 의미의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적 평화,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상태,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바로 샬롬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논리대로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공할 것처럼 참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집안 배경으로, 높은 지위에 많은 재물을 가져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사귐 속에서 오는 샬롬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사람의 길로 이끄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진리의 문 앞에 서보기는 했으나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과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외면과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의 삶의 단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모습이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에게 늘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전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